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과 또 그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목사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단교회 목사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 주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정말 일전 불사할 상황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일이 잘 마무리가 돼서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단에 빠져있던 분이 포기를 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교회는 다 싫다. 그래서 안 가기로 했다. 이 정도면 반쯤 성공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서 그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엄청난 고생을 여러분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단에 잘 빨려들지 말아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을 아예 들고 나오지 않는 이단은 관계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이상한 소리하는 이단들은 참 머리 아픕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할 만큼 실력을 갖추면 제일 바람직한데요. 우린 옛날부터 이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문에 들이지도 말고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마디 듣게 되고 솔깃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가진 성경이 그게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그 무엇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책 펴놓은 것은 이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교회가 성경 말씀보다가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는 많은 이단들 중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를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거나 자기만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해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능가하는 계시는 없습니다. 혹시 꿈잘 꾸시는 분 계시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꿈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성경 말씀 맞는가 반드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과 이게 다르다 생각이 들면 이건 절대로 계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그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성경책에서 근거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아주 많아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지요. 할 말이 별로 없으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쉬운 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좋은 답이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 혹은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표현에서는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기에 포함이 잘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걸 감안하면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이걸 다른 말로 주인이시고 종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맞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종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청와대 청소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거 굉장한 특권을 가진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순하게 종처럼 여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을 참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남편으로 등장하나요? 참 예쁘고 좋은 아내를 둔 행복한 남편입니까? 아니래요? 그럼 어떤 남편이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남편. 이게 차라리 맞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신랑 신부로 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그 아내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부관계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부자지간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어떤 아버지십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신가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같았습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식을 잘못 뒀어요. 죽을 고생하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독하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자식, 이런 자식을 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 둔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원수덩어리. 이런 자식을 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식입니까? 말을 이렇게 지독하게 안 듣지만 이거 본래 하나님 자식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쩔 수 없이 생고생을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요. 불쌍해서 주워온 자식을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희생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에다가 추가로요. 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돌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돌아오셨다는 말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을 읽으면서 돌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좀 있는데 너무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생략을 시켰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 어디서 돌아오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두 군데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10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0장 18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간주되었던 성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은 현재 공중에 떠있는 모양입니다. 날개로요.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 그룹들 위에 머무르더니,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을 떠나서 지금 동문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넘겨서 11장 22절을 보셔요. 11장 22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동문에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편 산 쪽으로 올라가더니 에스겔이 있는 그곳까지 오셨던, 올라가셨더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룹과 함께 성전을 떠나서 동편 문지방에 계시더니, 동편 산 앞에 계시더니, 저 먼 바벨론까지 오셨더니 또 올라가 버리셨더라. 어디로 가셨어요? 모릅니다. 어디 가셨는지요?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라고 합니다.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동편 동쪽에서부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왜 돌아오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요, 수도 없이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구원도 시켜주고 이래도 안 됐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은 완전히 징계를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눈이 똑바로 박힌 백성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 가셨더라. 그리고요, 이 마지막에 와서 에스겔서 메시지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떤 아버지는 이 자식을 끌고, 제 손으로 끌고요, 경찰서 가서 집어넣어버립니다. 얘 좀 인간 만들어주세요. 파출소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보내버린 게 비유컨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백성 드디어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셈입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는 집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편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돌아오시는 걸까요? 표현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식들 믿고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떠나가셨습니다.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저 감옥 같은 데 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식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도저히 못 견디고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린 상황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제가 가출한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영에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보통은 뭐 그 당시에 가출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들어오면 그냥 붙들려 가서 죽도록 얻어 터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교실에 가고 뭐 이런 게 주로 하던 이런 짓을 주로 하던 때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갔냐? 그랬더니 고추 따기 싫었어요. 저 그래서 시골에서 고추 따는 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후에 물어봤더니요. 왜 나갔냐? 그러더니 고추 따기 싫었어요.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대구요. 왜 왔냐? 그랬더니 다리가 아팠어요. 그때도 좀 이상한 겁니다. 왜 다리가 아프냐? 그래. 앉을 데가 없던데요. 그제서야 제가 상상이 된 겁니다. 이 초나이가요, 가방을 들고 어딘지도 모르고 대구까지 날았습니다. 버스 타고 대구 시내를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초나이가 대구 시내가에 앉을 데가 없더란 얘기 맞습니다. 앉을 데만 없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왜 없는데 가더라고요. 아니, 대구 사는 사람들이야 시내 나가보면 화장실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초나이가 대구를 나갔으니 화장실이 없더라가 맞습니다.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죠. 안 들 데도 없죠. 종일 서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아, 내가 여기 살 곳이 아니다. 그날부로 내려왔답니다. 그 이튿날 여전히 학교 나누고요. 학교 뒷산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갔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뒷산에 누워서 구불렀습니다. 화장실은요? 시골이야 천지가 화장실 아닙니까? 이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어딜 갔던고. 이 녀석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 한 대도 안 되고 교실에 보냈습니다. 가가지고요. 앞으로 가출해서 대구 가고 싶은 사람은 물어보고 가거라. 이렇게 놨습니다. 철딱선이가 없어서 가출하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고추 따고 뭐 하고 힘들죠. 힘들지만은 나가보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곳이 더 많은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가출을 잘 합니다만은 그게 대부분 철이 없어 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버지가 가출하거나 부모가 가출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는요, 거의 자식의 폐륜행위 때문입니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나이 많은 부모님들요, 여행시켜드리겠다고 먼 곳에 데려다 놓고는요, 그냥 버려두고 돌아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려진 부모님들 중에, 조금 신경 써서 애쓰면요,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래 있었던 곳, 자식의 이름, 주소지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가출입니다. 우리 집 주소가 어디고요? 우리 아들이 누구고요? 이건 말할 수만 있어, 압니다.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차마 그 자식에게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하고 버려진 상태로 수용된 상태에서 그냥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읽었던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알면서도 돌아오려 하지 않는 건요. 이거 부모의 가출입니다. 일종의. 가끔 또 그런 경우 있죠. 멀쩡하게 잘 계시던 부모님이요. 야, 나 방 하나 더 주라. 나 따로 나가 살겠다. 아니, 겨우 방 하나 얻어주고 좀 떨어진 곳에 내 좀 편하게 있겠다.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가출입니다. 그렇게 내보내면 다른데 함께 살지 않던 형제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연세 들어서 분가하겠다, 방 하나 얻어주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아니, 제대로가 아니고 자식이 정말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려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셨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우리 그 7장 중간에 보면 하나 나와 있습니다. 43장 7절 그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음란이 뭡니까? 우상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설마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죽은 왕의 시체나 마찬가지인 그런 우상을 하나님 전에다 갖다 놨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못 견뎌 하셨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또 8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지방이 뭡니까? 우상의 문지방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요.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고 그러니까 담이 맞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에 담을 잇대 가지고 우상에 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떠나셨는가 하니까 그런 일 때문에 떠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셨다. 이스라엘의 폐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사시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런 일을 7번, 8번 반복을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을 세우면 좀 나을까 싶어서 왕정시대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왕도 나이 들었어요. 변해버린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사라지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보내버린 겁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처음 펴보면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휘황찬란한 그 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걸 보고 하나님은 원래 외계인이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거대한 우주선 같은 것 타고 내려온 듯한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서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왜 그럽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 백성을 멸하려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하셨고 떠나가신 하나님이었지만 떠나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올 수 있게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출할 정도로 자식이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돌았을까요? 철없는 자식은 그런다고 해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어른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시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인간 중에 선택하셔서 자녀로 만드시고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면 알 수 없지만 안다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세요. 집 나가셨던 아버지께서 돌아오신다면요.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아버지가 집을 다 나가셨냐? 그걸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4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미안합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는데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동쪽 문에 왔다는 얘기인데 이 동쪽 문에 온 의미를 아시려면 40장 초반을 또 봐야 합니다. 40장 앞에 보면 에스겔이 동쪽 문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 구석구석을 다 청량합니다. 다 돌아본 후에 다시 동쪽 문에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모습을 전부 다 청량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청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깨끗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그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다 돌아보신 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실 새로운 에스겔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다 이루어진 후에 에스겔이 처음 출발했던 동문에 다시 섰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실 성전이 완성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 외에 회복 희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보좌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보좌가 뭡니까? 왕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발을 두는 처소는요. 발을 둔다는 것은 발을 쉬게 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 더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자식은 자식이로되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요. 원수나 다름없던 이 골칫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함없는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셔서 성전에 좌정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10절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전을 보여주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전을 보여주라는 것과 11절에도 보시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거하고 같은 말이 그 다음 나오는요.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 같은 뜻입니다. 성전을 보여준다는 말은 알게 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안다는 것은 여기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금 다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다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좌정하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게 돼서 그걸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모양, 의미 이걸 다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가르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시면 참 난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오면요. 한 36장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36장 뒷부분에 보면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들짐승이 들끓는 폐허가 된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36장 뒤편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해골 골짜기에 있던 해골이 전부 살아나서 군대처럼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된다.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성전 회복의 이야기가 40장에서 43장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 회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44장부터 그 뒤까지는 쭉 보시면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렇게 회복시켜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뒷부분에서 쭉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겁니다만은 에스겔의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긴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면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기꺼운 마음으로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못된 짓을 했던 이 베르나 같은 자식을 두었지만 끝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간 사람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뿐만 아니라 왕들까지 앞장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참고 참으면서도 오늘날까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찾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적은 정성 바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